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 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은 책 사는데 그렇게 많이 돈을 아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 방이 책으로 꽉 채워져 있었고요. 어렸을 때 그 방 바닥에 앉아서 이 책 저 책 보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 하나님을 믿는 집도 아니었는데 신약 성경책도 있었습니다. 조그만 파란 표지에 한자로 장과 절이 적혀 있고 세로로 글이 쓰여져 있었던 그런 성경책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작고 예뻐서 신약 성경책을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보통 저는 소설보다 백과사전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여튼 그 책들 중에 세계 위인 전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방학 때인가요? 마음먹고 숙제였는지도 모르고요. 그 위인 전집에서 한 50명 정도의 위인전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렸지만 어찌되었건 그 위인전은 어린아이들에게 참 좋은 그러한 내용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위인전을 읽고 그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내 삶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 그의 삶에서 중요한 원리를 찾아내고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한 읽습니다. 오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실제로 믿음을 갖고 적용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작용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주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소위 믿습니다 하면서 무모하게 일을 도모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면 되지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고 말이지요. 이때 잘 되면 엄청난 간증으로 사람을 모으지만 실패할 때는 뭐 가족이든지 온갖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무모한 믿음의 시험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계획을 뛰어넘는 주님의 기적 같은 섭리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계획과 그 실행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획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로 하게 될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보다 더 큰 그러한 주위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지요. 계획을 하는데 주님 안에서 계획을 해야 함이 분명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내 주위의 환경이 계획을 성취할 수 있게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봅니다.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인도가 없으면 모든 계획은 한낱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프로젝트의 계획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부담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믿음으로만 한다 하는 어떤 절대 명제라는 것을 앞에 두고 무모하게 일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아래서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는 완전히 내 계획과 내 논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균형을 맞추어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현재의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야 할까요? 저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균형은 중용과 다른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 위에 서게 되면서 오뚜기처럼 흔들리기는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내 믿음과 그 믿음에 맞는 실행이 잘 이어져서 믿음과 실행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정말 느헤미야는 이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의 성품과 그의 행적을 잘알수 있게 해주는 위인전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인전과 같은 책에서 우리는 그가 일한 어떤 원리를 뽑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하면 되겠지요. 지난 설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주님이 부담을 주시고 그 부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2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그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배우고 우리가 사업이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인생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균형을 갖고 계획과 실행을 진행해 나가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 그 자체처럼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성격과 그의 믿음의 실행을 통해 원리를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는 이 장에서 다음과 같은 열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하던 일을 무모하게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전 1장을 통해 종의 부담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을 주셨는데 어쩌면 그것이 콜링, 어떤 부르심으로 다가온 것으로 분명히 보였지만 그렇다고 본인의 일을 당장 무모하게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에 바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와 또한 이성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둘째, 느헤미야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이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부담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의 부담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거나 불행한 사람이라 이전의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종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부담이 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담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지금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부담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아무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은 종의 본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제대로 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계획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저는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크건 작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담을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신약 일독이라도 해야 한다는 어떤 부담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어떤 큰 부담을 주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크기의 부담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죠. 셋째, 느헤미야는 매 순간순간 기도하였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지난 1장에서 놀라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들은 그 뒤에, 회개와 청원의 기도를 하는 정말 작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2장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생활 속에 완전히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무릎 꿇고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말실수하지 않도록 내 답변에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느헤미야는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넷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생각하고 또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이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집어서 그 이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질문을 왕으로부터 받기 전에 이미 이 일에 대해 충분히 묵상하고 계획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작정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내가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는 큰 명제, 큰 목표를 이야기한 뒤에 세 가지 당장 필요한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미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어느 때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그래서 기한을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불필요한 어떤 소모적인 것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지나야 했고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일일이 그 지역에 있는 권력자에게 자신이 왜 가게 이 지역을 통과하는지 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지 설명하는 그 수고와 시간과 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왕이 발행한 free pass, 그 친서를 요청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아멘. 세 번째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할지를 이미 생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미 조사를 해놨었죠. 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을 지키는 자 아셉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느헤미야는 많은 준비를 많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러기에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시간 내에서 시작이 됐었을 때 왕에게 분명하게 정확한 말을 할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역사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모든 일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 경쟁 상대 혹은 대적들을 살피고 대처해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걸림돌들을 미리 알아보고 대처함을 볼수 있습니다. 10절과 19절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예를 들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달신이 생명을 주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름만 보더라도 그가 갖고 있었던 종교와 문화를 볼수 있고 유대인들과 얼마나 다르고 그들을 심히 괴롭힐 수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의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왕의 문서를 갖고 이렇게 갑자기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분주히 일할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걸림돌들입니다. 19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그들은 느헤미야가 일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대적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미 그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넣어주신 신중함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12절, 그리고 16절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16절입니다.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고귀한 자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 입이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중해야 함을 마음속에 넣어주셨고, 느헤미야는 상당히 그렇게 신중하게 일을 접근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일과 그의 계획과 그가 발견한 것들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입을 다물고 신중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냥 소위 음흉스럽게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절대적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다 밝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신중하게 기다렸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머릿속으로 한 어떤 계획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음을 알고 확실히 답사와 또한 관찰을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우물 앞에서 나가 걸음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그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피고 그 뒤에 돌이켜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용적인 어떤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도 개념적인 어떤 접근을 해서 실제와 거리가 너무 멀어 적용하기 힘든 어떤 사상이나 혹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계획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실물을 모른 채큰 소리를 치는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지 않다.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시, 행시,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제일 아래에서 일어나는 실물을 잘 모른 채 보고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문서 이상 되지 않음을 저는 사실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개념은 있지만 실무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그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서민의 생활을 모른 채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인 어느 정치인이 서민 정책을 펴는 것과 어떤 비슷한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릿속에 이미 이곳에 오기 전부터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몸을 움직여 관찰하고 살피고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기에 보다 실제적인 손에 잡히는 계획을 정리할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계획을 주셨을 때, 부담을 주셨을 때, 기도만을 하고 앉아서 일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느헤미야는 주님 안에서 굳은 목표를 정하는 것을 또한 볼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여러분, 혹시 기합을 한번 확 주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말이죠. 그의 믿음의 부르심과 그의 찬찬한 계획과 현재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무엇보다 그가 갖고 있던 간절함과 공감 능력은 그의 다짐이 공허한 어떤 것이 아닌 단단한 다짐으로 남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느헤미야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한 다짐은 하나의 목표가 되었으며 하나의 공동체의 강력한 방향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떠한 분명하고 단단한 그러한 골, 목표가 됨을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 믿음 위의 결정 및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목표를 바탕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태까지 말씀하시고 계획을 주시고 부담을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나눕니다. 그러니 유대인 공동체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가 됨을 볼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런 사람일 줄 어쩌면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아 일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그런 리더다운 모습을 여기서 또한 보게 됩니다. 열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이 주시는 계획의 실행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20절을 이렇게 보면 19절 아까 읽었던 대적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들 유대인들의 길을 꺾으려 방해하지만 느헤미야의 답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한다 하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분명하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분명하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는 그 지혜를 따랐으며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느헤미야는 주님의 뜻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주눅든 모습으로 착해만 보여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생각이 옳지 않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믿음을 위해 담대할 때가 우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주님과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하였었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셨고 일의 실행에 앞서 믿음의 본질에 우선적으로 충실했습니다. 믿음의 어떤 개념이라는 단계에 남아있지 않고 그는 몸을 일으켜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겼습니다. 2003년에 소천하신 미국 텍사스 출신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에서 나온 부분을 간단하게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얘기했죠. 제가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비행기로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경비를 썼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목사가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른 찾아가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아보고는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다른 목사들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회가 세 배로 부흥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도하면 20%의 교인들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또 다른 교회로 달려가 한 주일 동안 묵으면서 관찰하고 잘 노트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 같은 일을 시도하면 교인들이 더 나가곤 했답니다. 이 목사가 나와 상담할 때 그의 교회는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때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내게 물어왔고, 내가 또 다른 획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위한 계획을 나는 알수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는 정색을 했습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목회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당신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낼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면,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끝내게 될 것이고,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때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시렵니까? 주님은 당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따라 한그 일들에 대해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계획에는 어쩌면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그 부담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우리에게 오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몸을 움직여 일을 시작하게 되는가 거기까지 느헤미야의 한 일을 돌아보며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것으로 받았는지 그것은 지난 1장에서 살펴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담대하게 실행해 나갔는지를 2장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믿음의 부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지에 대한 큰 원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살펴본 10가지의 특징. 감정적인 시작을 하지 않기.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이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되는 것. 매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하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장애물들을 살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신중함을 따르는 것, 혹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머리가 아닌 또 몸을 움직여 관찰하고 조사하는 것, 주님 안에서 굳은 목표를 정하고 같이 할 사람들과 나누는 것. 믿음 위에서 결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 등 열 가지의 느헤미야의 실행적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부담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부담이 있다면 그것이 계획으로 바뀌어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 믿음이 실행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담을 주시고 그것이 계획이 되어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저희가 삶 속에서 행하고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담을 저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그 원리를 통해 일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